마태복음 58번 메시지 하늘에 속한 왕께서 점검 받으심 두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결혼잔치의 비유에 이르렀습니다. 이 비유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신 주님의 대답의 연속입니다. 그분의 권위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실 때 그분은 세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장자권 변경에 관한 비유와 포도원의 비유와 결혼잔치의 비유입니다. 장자권 변경의 비유는 장자권이 이스라엘 나라에 속했었으나 옮겨져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포도원의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로부터 옮겨져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비유는 서로 유사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장자권이 없다면 당신은 왕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장자권과 왕국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 비유는 소극적인 측면에 관한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자권과 왕국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의 대답이 여기에서 멈추었다면 아마 불완전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소극적인 방면만을 다루었을 뿐 적극적인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21장 끝부분에 올 때 우리는 무언가가 더 있어야 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두 비유를 드신 후에 주님은 결혼잔치의 비유를 추가하여 그분의 답변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들면서 주님은 소극적인 방면에서 적극적인 방면으로 방향을 전환하셨습니다. 결혼잔치의 비유. 한 왕이 그의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품. 마태복음 2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21장에 있는 포도원의 비유는 구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반면 이 장에 있는 결혼잔치의 비유는 신약을 언급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전번 비유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처벌받을 것이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기고 왕국 백성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을 것인가를 예시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는 천국 안에서 왕국 백성이 얼마나 엄격하게 처리받을 것인가를 예시하기 위한 다른 비유가 필요했습니다. 이 두 비유는 왕국이 엄중한 문제임을 가리킵니다. 먼저 비유에서 구약은 포도원으로 비유되었으며 그 주안점은 율법 아래서의 수고의 문제였고 이번 비유에서 신약은 결혼잔치에 비유되며 그 주안점은 은혜 아래서의 누림의 문제입니다. 포도원은 주로 누림이 아닌 수고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잔치에는 수고가 없습니다. 대신에 충만한 누림이 있습니다. 결혼잔치에 수고하려는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누리기 위해 참석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의 비유는 율법 아래서의 수고를 묘사하며 결혼잔치의 비유는 은혜 아래에서의 누림을 묘사합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율법 아래서 수고하지 않고 은혜 아래서 누리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는 어떠한 대조를 이루는지. 오늘날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들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을 부르기 위해 거듭거듭 자기의 종들을 보내.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결혼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 구절들에 언급된 종들은 신약의 사도들 중 첫 번째 무리입니다. 4절은 계속하여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종들은 주님이 후에 보내신 사도들입니다. 이 구절은 소와 살진 짐승을 말하는데 둘 다 죽임을 당하신 분인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그분을 잔치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 방면으로 우리의 누림이 되십니다. 소와 살진 짐승이신 그분은 우리의 누림을 위해 죽임을 당하시고 준비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고 그 종들이 거듭하여 갔지만 사람들은 고기를 거절하고 심지어는 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왕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도시를 불사름.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노하여 그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도시를 불사르고. 이들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회파한 타이터스 휘하의 로마 군대였습니다. 여기에서 군대가 왕의 군대로 묘사된 사실은 땅 위의 모든 군대가 주님의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의 군대는 사실상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무력인 로마 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함락시킴으로써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에는 옛것과 새것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포도원의 비유에서 그 주인은 그들이 자기의 종들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죽였습니다. 결혼잔치의 비유는 하나님이 그 도시를 진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도 그들은 역시 결혼잔치에 초대하기 위해 보내심 받은 사도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직후에 그들을 멸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죽임으로 그들은 잔치를 위해 살진 짐승들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배척받고 죽임당한 후에 주님은 타이터스 휘하의 로마 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 도시를 진멸시켰습니다. 타이터스는 잔인하고 포악했으며 성전을 헐고 도시를 불살랐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타이터스는 수많은 유대인들, 특히 지도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로써 이 비유에서 하신 주님의 예언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왕이 사람들을 결혼잔치에 부르려고 자기의 종들을 사거리 길로 보냄. 예루살렘의 멸망 후 하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세계로 향하셨습니다.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신약의 누림에 관하여는 합당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전파는 이방인들에게로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방세계는 사거리 길로 예표되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이방세계에서의 복음의 전파는 비록 반대와 거절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옴.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결혼잔치에는 부르심받고 초대된 자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임.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14절에서 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 받았음을 말씀하시며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인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11절에 있는 그 사람은 부르심 받아 구원을 받았지만 예복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 예복은 시편 45편 14절에서는 수놓은 옷으로 상징되었으며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깨끗한 세마포로 상징되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이기는 믿는 이들의 뛰어난 의의를 말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결혼잔치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그의 의로 영접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되었으나 그리스도를 그의 주관적인 의로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의 누림에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아 구원에 이르렀으나 천국의 누림에는 선택되지 못했습니다. 이 천국의 누림은 오직 이기는 믿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복은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을 의미합니다. 신약은 이 잔치를 최소한 두 번 마태복음 22장과 계시록 19장에서 언급합니다. 계시록 19장에 의하면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있는 흰 세마포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예복입니다. 이 흰 세마포는 뛰어난 의의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뛰어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는 왕국의 나타남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이 뛰어난 의의는 시편 45편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왕비에게 두 벌의 옷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믿는 이들도 또한 두 벌의 옷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첫 번째 옷, 즉 우리에게 구원받는 자격을 주는 옷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옷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이신 우리가 영접한 객관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우리는 그분을 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관적인 의가 되시도록 그리스도에 의해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관적인 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낸 그리스도가 흰 세마포 곧 두 번째 옷으로 우리에게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예복입니다. 포도원의 비유에서 주님은 농부들에게 엄격하여 그들의 수고가 어떤 수준에 도달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엄격하지 않으시다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오해하고 있으며 그분의 은혜를 잘못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은 우리에게 엄격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갖고 있는 한 모든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 더 엄격하십니다. 포도원의 비유나 결혼잔치의 비유는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이든 은혜 아래 있는 믿는 이들이든 그분의 백성을 다루시는 주님의 엄격하심을 계시합니다. 우리가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부주의해도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주님은 잔치에 들어오셔서 두 번째 옷을 입고 있지 않은 당신을 쫓아내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당신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의로 영접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있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주관적인 의이십니까? 두 번째 옷의 요구는 몇 가지 계명이나 규정을 지키는 문제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더욱 우리는 나날이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그리스도를 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주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의 행위 아닌 우리의 생활, 즉 우리가 누구에 의하여 어떤 방법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다루십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교리를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실제로 체험합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주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느슨하고 부주의한 방식으로 산다면 우리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당신의 상황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당신은 결혼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것입니까? 만일 당신이 복음의 첫 부분을 믿었다면 두 번째 부분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긍휼을 인해 우리가 주님을 앙망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나는 당신을 영접했지만 당신에 의해 살기 위해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이신 당신에 의해 살기 위해 내게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말해야 하며 화내는 것조차도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려고 할 때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그리스도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옷을 소홀히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우리를 도와 첫 번째 옷,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의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했습니다. 이 진리는 400여 년 전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 안에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옷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의의와 주관적인 의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왕국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바깥 어두움으로 쫓겨남.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13절에 언급된 사환들은 천사들임에 틀림없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져져 쫓겨나는 것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년 왕국 동안에 왕국의 누림에 참여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이기는 생활을 그리스도에 의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동안 다루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기는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국의 빛나는 영광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패배한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징계의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그를 거짓 믿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거짓 믿는 이가 공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이 사람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의하면 믿는 이들도 얼마 동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복음서에서 이 주제는 수차 다루어졌습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구원받은 자들도 이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40여 년 이상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천년 왕국 동안 왕국의 누림에서 제외되고 아마도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져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 예수께서 단지 어두움이 아닌 바깥 어두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 안에서 오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분위기와 영역이 있게 될 것이며 모든 믿는 이들은 그분의 영광 안에서 그분께로 휴거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은 심판대를 설치하실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심판받은 후 패배한 자들은 바깥 어두움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영광의 영역 밖에 어두움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그 어두움을 묘사하기 위해 바깥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지는 것은 영원한 멸망의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은 일단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는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며 결코 멸망치 않는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러나 소위 알미니안 신학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 동안 다루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몇몇 사람들은 이에 대해 나와 논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피로 씻음 받고 구속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여전히 처벌하실 수 있는가?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피로 씻음 받고 구속받은 후에 당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처벌하지 않으셨는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은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을 아는 그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동안 단지 이 시대에서만 징계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후 우리가 휴거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관념을 제발 붙잡지 마십시오. 부활하고 휴거된 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죄인들은 죽고 부활한 후에 흰 보좌 안으로 끌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죽음과 부활이 미래의 당신을 자동적으로 문제들로부터 구출해 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부활한 후에도 당신을 다루실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이들의 시대적인 징계에 관한 가르침을 거절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느슨하고 부주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적인 징계를 두려워하는 대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고 그 피로 정결케 함을 받았다. 만일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다면 주님은 약간 나를 교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장래 내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그처럼 반대되는 관념을 붙잡다니 얼마나 잘못 인도되었습니까? 우리가 순수한 말씀으로 되돌아올 때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잔치에 오는 것이 엄중한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냉정한 생각으로 마태복음을 읽고 그 가르침을 엄중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수세기 동안 묻혀 있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책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합당하게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아주 엄격하고 잔인한 분으로 제시한다고 논쟁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그들의 관념에 따라 사랑하셨다면 어찌하여 그분은 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 도시를 파괴시키셨습니까?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인자하시지만 또한 엄격하시므로 우리는 그분을 엄숙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애로우실 때 그분은 실로 자애로우십니다. 그분은 또한 엄격하실 때에는 매우 엄격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엄격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엄격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사탕발림을 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몇몇 전파자들은 그들이 성경에서 본 것을 담대히 가르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청중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많은 가르침에 사탕을 바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탕발림을 벗겨버리고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 냉정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어느 날 결혼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당신에게 주는 두 번째 옷이 당신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옷, 흰 세마포, 뛰어난 의를 갖추어 이에 대비하십시오. 이에 대해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당신을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말씀을 열어 사탕발림을 하지 않은 건강한 약 한 첩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온전히 상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주님의 비유는 매우 의미 깊습니다. 비유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그 비유가 전달해주고자 하는 바가 별 의미 없는 것이라면 주님은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음. 14절에서 주님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인 반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수만이 이기는 자들로 택함받을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 즉 택함받은 자들은 보상을 받고 자격을 갖추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